화요일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 22년 정도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지금 오늘 13장이잖아요. 15장으로 딱 들어가면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사실은 실제로는 2년 정도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져보면 22년이 넘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자격을 15장에서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그리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같이 장막으로 보냈다. 이 3천명은 누구냐? 왕으로서 이제 일종의 상비군을 이제 창설해서 군대를 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명이 믹마스 베델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라고 되어 있느냐? 믹마스 베델산은 저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블레셋 본진으로부터 베냐민 지방과 유다 지방을 지키는 이제 마지막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향 기브아 쪽에 있는 그쪽에는 이제 요나단 아들이 가서 천명이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못 내려오도록. 그런데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버려요. 앞에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요나단이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기브아의 주둔지를 선제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버지는 못하고 아들이 공격해버려. 그래서 전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함을 듣고 길골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요나단과 사울이 저 뭐냐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치다고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쳐버리니까 사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사람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알리는 거죠. 전면전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끝에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자, 히브리 사람이라 들은 요 말을 사울이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좀 격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 이스라엘 사람이라 언급되다가 갑자기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왕이 사울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백성들을 좀 낮춰본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뒤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아주 천박하고 막 떠도는 사람 이렇게 그런 식의 그 단어입니다. 이 당의 사람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이 되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병거가 3만, 마병 6천, 백성은 엄청 많더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병거라는 겁니다. 그 당시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탱크와 같은 위력을 가진 무기예요. 평지 전투에서는 보병들은 꼼짝도 못할 참으로 무시무시한 무기였던 겁니다. 전차는 보통 이제 그 말 두 마리 세 마리 끌고 말을 모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방패를 가진 사람, 3인승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 결국 이제 블레셋이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 후기인데 철기를 썼다는 것과 전차까지 썼다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블레셋이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과 남쪽으로 오가는 그 대상들의 길을 차지하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와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이 언급됩니다. 믹마스라고 나오고 베다민 동쪽이죠. 그리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쉽게 말하면 탈령을 한 겁니다. 탈령을 한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탈령한 숫자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는데 거의 뭐 만 명 단위로 이제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모았잖아요. 다 모았는데도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을 비하하는 말이 나오죠.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 땅으로 동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지 못한 거예요. 왜 못 묶었을까? 이미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암몬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블레셋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대한 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길갈이 있으면서 백성은 떨고 있고 그 사무엘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1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서상가상으로 블레셋 본진의 위력에 사기를 잃은 백성들은 계속 몸을 숨기고 탈령을 하면서 백성들 자기한 백성들을 들고 있어요. 아마 사울은 그래 사무엘이 올 리가 없지. 왜냐하면 자기 왕 즉위할 때 상당히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냈거든요. 사무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들으니까 나를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웃기느냐. 이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1주 뒤에 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앞부분에 10장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일주일 기다렸으니까 이번에 일주일 기다리면 오겠지. 아니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왕들의 특권이 뭐냐면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놓고 그리고 전쟁을 들어가요. 왕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승리를 약속받고 주여 신이여 도와주소서라고 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고 이 행동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제도 자체가 이미 이방 왕처럼 행동하라고 그 왕의 제도를 구한 것이고 결국은 왕이 되고 나니까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으로 이방 왕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기가 차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면 무난하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누가 지보고 구하랍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이방 왕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앞에 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자, 생각해보면 그때 위험성이 뭐냐? 자기가 선지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여호와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환상도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왕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신탁을 받고 자기가 전쟁을 온 민족의 그 나라에 엄청 중차대한 그런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자기가 직접 신에게 묻는 것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미 제도 자체가 이방 왕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린 것을,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말하지, 그냥 부득이했는데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타락한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믹마스에 집결한 블레셋 탓 돌리고 또 사무엘에게 당신이 안 왔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던 대신에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 15장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져오니까 그 제도를 딱 세우는 순간 그 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상황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닌 자꾸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11개 하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이 참 뼈아픈 모습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픈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기도 하죠.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울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알게 되었을 때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로 돌아봐야 되지만 또 나아가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 줄 압니다.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런데 당리당략 이겨야 되고 그죠? 이익을 취해야 되고 뭐 챙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다음에도 정권도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하게 되는 나쁜 짓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신자든 신자들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을 누가 나를 섬겼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바꿔야만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